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옥하 집사님, 사라 자매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옥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그 선택 안에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떤 감정인지 어떤 기준을 가진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어떤 책 한 권을 고르고 나면 그 책을 선택한 나의 모습이 그 책을 통해서 보여지지요. 책가게에 가서 요리책을 고르고 있다면 요리를 배워서 함께 먹고 싶은 관계가 있는 상태이고 외로움에 대한 책을 고르고 있다면 외로움에 대해 성찰하고 싶은 내 마음의 상태가 그 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선택의 결과를 살펴보면 나의 상태와 기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쓰는 데에도 자기 자신이 거울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가계부. 라는 이야기도 있죠. 우리가 선택하는 근거와 기준을 반추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 내 마음이 지금 여기에 쓰이고 있구나. 내 시간이, 내 돈이 여기에 가고 있구나. 내 안의 내면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라고 반추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겉으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그 말하는 이유가 속에 감추어진 이유하고는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분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의 속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모양과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요.
네.
우리가 몸이 아프기 전에 몸이 여러 번 우리에게 징조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잘 안 들어주면 결국 큰 병이 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줄 알아야 하죠.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반추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외모를 보고 왕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에 이스라엘은 참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때에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왕을 그 베들레헴의 한 목동 소년으로 선택하셨다는 게 흥미로워요. 왕이라면 당연히 강하고 위엄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네. 제가 그 자리에 사무엘이었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반대로 말씀을 담송하고 굉장히 자기 말을 잘 듣는지 확인하고 이런 인간적인 다른 모습으로의 기준을 가지려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다른 제안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인간의 기준과 기대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마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마음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주는 관계.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에게는 내 시간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 돈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주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마음을 준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주옥하 집사님이 좀 긴데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향한 슬픔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계획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이 울었지만 하나님은 더 얼마나 오셨을까요?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네. 신앙에서 있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이네요. 사무엘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사무엘은 경청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러나 사무엘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처음에는 판단하지요.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왕이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니 라는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사람이 보는 방식으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종종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은 정말 다르시네요. 저도 제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빛이 되어서 제가 바뀌었던 그런 순간이 생각이 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참 이렇게 마음으로는 불평하면서도 겉으로는 막 너무나 성실하게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면서 판단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 가만히 서서 보니까 제가 가짜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정말 성실하게 하는데 내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께 순종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상대방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어쩌면 잘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앞에 그 제가 바뀐 그 시간이 종종 생각이 나고, 아, 나도 지금 외모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중심이 있는가? 그거를 네, 살펴보게 되었어요.
네.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 정말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 네. 것 같아요.
네.
새벽기도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가? 네. 아니면 가야 되니까 가는가?
맞아. 이런 혹시 성도들이 맞아요. 오는데 내가 안 가면 어떡해?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네. 이 말씀이 떠오르면 아,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을 때가 많이 네. 있습니다.
갈수록 어떤 지도자의 자리나 그런 자리로 갈수록 정말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도 그러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울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말씀으로만 읽고 말았었는데 사울의 모습이 어쩌면 내 모습이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었고 내 마음의 욕심이 앞섰을 때가 있었고 탐욕이 이렇게 막 드러날 때도 있었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도 사울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겠다,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좀 더 깊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그렇죠. 우리 네. 방심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심장으로 보신다라는 직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같아요. 다윗은 양을 치는 막내의 아들일 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생각하기에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아 보였고요.
네, 우리가 얼마나 가능성을 계산하는지 이것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으면 선택하고 가능성이 없으면 뒤로 물러나는 이런 구조 안에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다윗에게 기름불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과 이런 장면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만약에 이 사실을 사울이 알았다면
정말 이건 죽을 수도 있는
죽음 당할 수 네. 있는 위협이 있죠. 그리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공식적인 장소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 하늘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사울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여기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인증하시는 장면입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살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리고 약한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오히려 약한 자를 택하사 그분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을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말씀에서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안에 있던 사울이 그 보호를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여 사울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되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다윗에게도 수많은 시험과 타작의 과정이 이어집니다. 사울은 훈련이 없이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광야의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점진적으로 준비시키셨고 그 과정을 통과해서 변화를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성공은 수많은 실패들의 축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수많은 실패들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은 다윗도 순종의 사람으로 형성되어져 갔습니다.
사울의 예와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도 바르게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무엇이 오늘 나의 방향인지 잘 점검하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어진 교재와 교본처럼 사울의 예와 다윗의 예가 나란히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사울을 싫어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냥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요셉과 형제들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드러내실 때 그것은 선택의 기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용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그 예로 이들의 삶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오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싫어하실까 봐 또는 선택에서 배제될까 봐 두려워하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게 구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지점이에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배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사람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외면적인 조건으로는 취약했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는, 바라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고 신이 없는 것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립니다라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이 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시는군요.
네.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어떤 성공이나 성취, 어떤 대단한 권세, 지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면 어쩌면 저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잘 하나님이 택하실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시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리고 기대고 하나님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하고 찾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실 수가 없지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저는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쓸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머, 저도 그래요. 외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방향을 이제부터는 잘 살펴야겠어요.
네,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 선택하실 때 나는 그분을 기대고 있나, 바라고 있나, 향하고 있나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 모두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라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도록 조카 집사님, 사라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울과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편 사울이 약할 때에는 왕으로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는 그 장면을 보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외함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외모로 행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는가 살피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길어지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는 사람들이 생길수록 제가 외모로 행할 때가 많았던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중심 없이 외모로 하는 행동을 그치게 하시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들 앞에 보여질 모습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며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다르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사울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북녘땅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한 분 한 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인내와 소망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 양치기 목동 가장 작고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단련하시고 가르치시고 왕 되신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로 가시는지 우리에게 계속 나타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마중 식구들 그리고 지금 북녘땅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은총이,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백두부터 한라까지 이 한반도 전역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미소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그 미국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요.
네.
저희 대학교에는 언어를 교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그 친구와 함께 밥도 먹고 그리고 문화활동을 하면서 잘 네네. 지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지하자매는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이번 주가 특히 고향 생각이 많이 났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이때쯤 되면은 저희 고향에서는 씨앗을 심는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빠랑 같이 씨앗을 심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고 그냥 회상하듯이 이때는 이랬었지라고 아빠랑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렇게 또 각자의 삶과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또 삶을 살다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고 했었나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하셨었어요.
네, 그렇죠. 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율법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을 향한 복음서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율법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을 향한 복음서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율법은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독점하면서 자기들만의 것으로 만들고 또 율법을 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들만 특별한 존재라고 자화자찬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셨던 일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행태를 비판하시면서 계속해서 누구를 만나시고 찾아가셨는가? 당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세리, 죄인, 여자, 어린아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율법의 범주에서 벗어난 이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연약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중점적으로 기록했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누가복음에는 유독 병자와 여자, 어린아이, 그리고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누가복음 18장 말씀도 그런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데 자, 말씀을 읽으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 아닐까요?
맞아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하고 있는데 당시에 관리라는 직책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30살 이상이 되어야 했어요. 자, 유대에서는 보통 30살이 넘어야 정식으로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남들보다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올랐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능했던 사람이었나 봐요. 이른 나이에 관직에 오른 걸 보면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젊은 관원에 부자라니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또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왔는지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왔다고 하고 있나요?
달려와서 꿇어앉았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예의 바른 모습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오늘 등장하는 어떤 관리는 젊은 청년의 일찍 관직에 오른 실력자이고 또 부자이면서 굉장히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죠?
네, 목사님. 굉장히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부러울 것 하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왜 예수님께 나온 건가요?
자, 처음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고 있나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고 있어요.
네, 그렇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즉,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러한 관리의 질문은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의외의 질문이었어요.
왜 의외의 질문인 건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관원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게다가 청년이 부자라고 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에 관한 이 관념과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에 대한 이 관념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로 여기는 게 아닌가요?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로 여기는 건 동일해요.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되었어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많아 부자가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의로운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축복받아 부자가 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부자는 곧 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다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물었으니 의외의 질문이긴 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자, 이러한 청년의 의외의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자, 혹시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좀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나요?
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 본인은 선한 분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찾아냈어요. 자, 예수님의 대답만 보면 마치 예수님 본인은 선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하신 건가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관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처음 관리가 예수님께 말을 걸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나요?
선생님이요 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말로 하면 라삐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관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위대하고 지혜로운 선생, 라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만일 예수님이 관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라삐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 어떤 위대한 라삐라 할지라도 수많은 율법을 깨뜨리고 있고 또 그걸 지키고 있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목사님. 선한 행동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결국 1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동문서답과도 같은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아무리 위대한 랍비라도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젊은 나이에 율법을 지키고 관료가 되고 또 부자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랍비로만 인식하고 있는 너 또한 결코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
동문서답과도 같은 예수님의 말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었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지 못했기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영생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관해 묻는 사람에게 십계명, 그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이러한 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하신 말씀인데,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에 따라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면 살 것이다,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정말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얻을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 로마서를 보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앞서 말한 것처럼 분명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능력도 또 실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 아까 읽은 레위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로마서에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없다고 하면 뭔가 말씀이 부딪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어쩌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했던 것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능력도 실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본래 목적이에요.
율법은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라는 의미인가요?
네, 맞아요. 율법을 통해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게 율법의 본래 목적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율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율법의 목적은 알지 못하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리의 모습에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 관리가 뭐라고 하고 있죠?
자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관료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을 것이고 또 당시 사회적 관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에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 지금 예수님께 나아온 관료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꽤 선하고 괜찮은 삶을 살아왔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영생에 관해 묻기도 하고 그래도 비교적 바른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바른 삶을 살아왔는데 그게 왜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자, 만약 우리가 통증이 심한 병에 걸리면 아프니까 빨리 병원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진단하고 병을 고쳐서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만약에 통증이 없는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떨까요?
늦게 발견하면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기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차라리 눈에 띄게 나쁘고 또 못되게 살면 저 사람은 얼른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텐데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할 거고 어쩌면 자기 스스로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관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안함과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겸손히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고요.
왠지 예수님의 눈에 기특해 보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생각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슬그머니 꺼내놓으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결국 율법의 껍데기가 아닌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율법을 지킨다는 건 율법의 표면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어 다른 이를 먹이고 입히는 일,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건 잘해왔지만 율법의 진정한 의미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믿음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을 볼까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분명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자신 있는 모습으로 나왔을 것 같았던 이 관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심히 근심하였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근심하던 관리는 결국 믿음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자, 특별히 방금 읽은 23절 말씀에서 그 사람이 큰 부자였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건 젊은 나이에 얻게 된 관직, 또 사람들의 인정, 선택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많은 재물,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큰 부자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예전에는 자랑스럽고 또 자기를 영생에 이르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예수님 앞에 선이 어떤 것 같나요?
오히려 영생에 이르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항상 이 구절이 궁금했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낙타가 바늘귀와 특별한 연관성도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낙타와 바늘귀에 관해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 중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옷을 꿰매는 바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바늘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건 아람어를 번역하면서 오류가 생긴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늘귀라고 하는 건 당시 성문을 보면 짐승이나 수레가 지나갈 수 있는 큰 문이 있고 그 문의 한쪽에 또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조그만한 문이 있었어요. 바로 이 조그만한 문을 바늘귀라고 번역한 거예요.
바느질할 때 바늘귀가 아니라 성에 들어가는 작은 문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자, 낙타가 짐을 잔뜩 실으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이 작은 문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만일 낙타가 사람이 지나다니는 이 작은 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짐을 다 내려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가야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작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낙타와 바늘귀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가야 하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잘 이해하셨네요.
그런데요, 목사님. 그러면 궁금한 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런 의미는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영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업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즉 예수님을 한 명의 위대한 랍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대속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에 관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향한 믿음이 우선인지,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재물이 우선인지, 예수님 향한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고 할 때 부자가 유리할까요? 가난한 자가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이 유리할 것 같아요. 버릴 것이 많이 없으니까요.
네, 맞아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큰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힘들어지거든요.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니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향한 갈망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부, 명예, 업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부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네요.
아멘.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부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된 자로서의 삶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주선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